사무엘상 2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한 이후에 어떤 지경을 만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그릴라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릴라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너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러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죠. 나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목숨 걸고 와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었더니만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다윗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심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또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분노 같은 것들도 잠시 다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요. 먼저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했던 행동이 세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은 그릴라를 떠나는 겁니다. 뭐 그릴라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안전한 어떤 성읍 혹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것들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있던 광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도피 생활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릴라를 떠나면 그러면 이제 사울이 오는 것도 멈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릴라도 또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숫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떠날 때 몇 명이 떠났느냐.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아둘람 굴에 갔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유다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릴라까지 온 것인데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때보다 지금 약 절반 가까이 50% 이상 숫자가 늘어난 거죠. 200명이나 늘은 거예요. 그럼 이 숫자는 어디에서 늘었을까? 뭐 가장 솔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둘람에서 모압을 갔다가 유다로 들어왔다가 그릴라로 왔으니까 모압에서 숫자가 늘었거나 아니면 뭐 유다로 들어왔을 때 숫자가 늘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정확한 숫자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릴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이 되었건 몇십 명이 되었건 혹은 200명 전체가 되었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릴라에서는 다른 뭐 특별한 것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얻죠.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지 못합니다. 이제 광야로 가요. 그릴라에 있다가 더 좋지 못한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이게 다윗이 이제 받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릴라를 떠나서 어떻게 어디로 갔는가. 13절 그 뒤에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릴라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갈 수 있는 곳 여기로 갔다. 쉽게 이야기하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떠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일단은 가자.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정처 없이 정한 곳이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자 하고 일단은 그릴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릴라를 떠나야만 그래야만 그릴라가 안전해지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곳으로나 떠나는 이게 이제 다윗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이 나오죠. 사울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가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기를 그쳤다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미 행군을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오고 있던 중에 그 가던 것을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획만 하고 있다가 계획을 중간에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순종하는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순종했던 모습 안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행동, 하지 않았던 행동이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우리가 한두 가지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입을 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여기로 불러들이셨습니까? 다윗은 애당초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 다 아셨죠. 죽도록 전쟁하고 구원해줘봤자 배신당할 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나를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까? 왜 내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미리 다 아셨으면, 여기까지 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런 지경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망갈 구석이라도 정해놓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보이는 순종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구원해 주었더니 생명 부지하고 있는 게 내 덕분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려고 해? 그러면 얼마든지 그일라 사람들에게 원한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아무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뭐라고 막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일라의 구원자로 남습니다. 자기가 그일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일라가 사울에게도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게끔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된 기록이 없거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순종의 특징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순종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좀 남았고요. 물질적인 이익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무언가 보답을 해줬다든지 다시 뭔가를 요구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아까 방금 전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아이멜렉이 떡과 칼을 주었다가 아이멜렉도 죽임당하고 부모의 가족도 다 죽임당하고 아이멜렉이 살던 높당에 있던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일라 사람들이 무어라도 떡이라도 집어주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와서 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받아간 거죠. 그냥 그대로 놓고 지나갔습니다. 뭐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본문을 다 뒤져보면요, 이 이후로 그일라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안 도와줬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다윗에게 무언가라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몰래 뭐라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기록만 놓고 보면 그일라는 이걸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에도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로 도와주기만 하고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순종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게 참 다윗이 아들에게 순종했던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이후의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도피 생활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첫 번째로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십수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 동안 다녔던 모든 곳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일날을 떠나자마자 잠시 잠깐 동안 거쳐 지나갔던 지역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갈 데가 없으니까, 정처가 없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짧은 기간 동안 여기저기를 헛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여기 보면 다 좋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광야를 갔다, 광야에 있는 산골을 갔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전과 똑같은 도피상화라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매일 그를 찾았습니다. 매일 그를 찾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연히 소식을 전해들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떠냐? 사울이 매일매일 찾습니다. 이제는 우연히 듣는 소식,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보내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수색하는 이런 지경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에 들어온 이후에 그일라를 구원한 이후에 상황은 자꾸자꾸만 악화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 결론이 그 뒤에 나오죠. 14절 맨 끝부분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매일 찾고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결국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다. 사울이 현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다윗을 찾거나 다윗을 죽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참 비록 다윗의 현실 속에서는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폼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뭐 이런 무료급식소에 어느 무료급식소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러죠. 서울역에 가면 빌어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빌어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써놓은 거죠. 이걸 우리 식으로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도망다닐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비참해 보이지만 열심히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것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번듯한 자리에 편안하게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는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들도 많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바둥바둥거리고 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어도 그래도 그렇게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만 주셨는가?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응답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라는 명령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헤아리죠. 그래서 사울과 맞서 싸우겠다고 결정하지도 않고 그 일날을 응징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저 묵묵히 고난의 과정을 받겠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늘 기억합시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뭐 그런 가정은 다 쓸데없는 것이지만 다윗이 만약 그 일라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돕겠다고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우리가 죽더라도 어차피 죽었던 목숨인데 다윗을 살려줬으니까 당신을 지키겠다고 해서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면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그럴듯한 그런 모양은 뭐 보기 좋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윗이 사울과 싸움을 하고 그 일레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 순간순간에는 내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참 좌절,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현실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방패막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비록 좋지 못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을 향한 배신감에 때로는 치가 떨리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도 배신을 당해도 또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참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결정,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